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늘 일주일 내내 이서초 공동체 주간 새벽 기도였죠 또 우리 특성으로 우리 성령 충만한 특성으로 영광 돌린 우리 이서초 공동체 우리 그리고 황혜재 주의자님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서초 공동체에서 수많은 공동체와 순들이 많이 솟아났었죠 우리 교회 역사상 굉장히 오래 전통이 있는 공동체인데 든든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42절을 보니까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집 종들을 맡겼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이에요 우리의 돈도 재능도 시간도 자녀들도 우리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임받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잠시 맡긴 것이지 준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맡겼다는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맡겼을 때 그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킵했다가 돌려드리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맡겼다는 것은 경영하라는 뜻입니다 경영하라는 것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도 그냥 있는 캐시나 황금 덩어리가 아니에요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을 같은 땅을 맡아가지고 얼마나 잘 경영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땅을 맡아가지고도 아주 기름지게 축복된 땅으로 바꿔놓는 게 있는가 하면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미국과 멕시코가 국경을 바로 뭐 한 10분만 넘어가면 서울에서 과천 넘어가듯이 바로 맞닿고 있어서 캘리포니아 땅이나 멕시코 땅이나 질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국경만 넘어가면 이 멕시코 땅은 범죄와 여러 갈로 너무나 황폐해져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 땅은 굉장히 선진국 땅으로 갖고 놨다는 거죠 똑같은 땅을 맡아서 누가 경영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에 보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경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의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사역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경영을 해야지 적당히 눈가림만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라면서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 때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모자라는 거는 건강이 안 돼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대충 적당히 해치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적당히 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땀이 피같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생명 바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45절 48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악한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진짜 이 잘 경영하지 못하는 종을 악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막 사람 죽이고 돈 훔치고 이런 것만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경영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악하다고 보시는 거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종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읽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이 사람은 좀 심각한 판단 미스를 했죠. 주인이 다시 오실 때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험 기간이 좀 일주일 미뤄졌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준비해 놓는 게 아니라 야 그러면 한 닷새 놀고 마지막에 벼락치기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단 그렇게 결론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짓이 가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약한 종이 동료들을 때렸다고 하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 주인이 약한 종을 청지기로 세우기 전까지만 해도 같은 레벨의 동료였는데 주인이 그를 청지기로 높여준 것은 동료들을 주인의 마음으로 잘 돌보아주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세워준 건데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간 줄 알고 남을 막 무시하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들을 학대합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좀 성공시켜 주시면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눈물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약한 종이 그들을 때렸다, 핍박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또 취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했어. 여기서 술친구들은 집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친구들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세상 친구들과 부어라 마셔라 한 거예요. 무슨 돈으로 먹고 마셨겠어요? 주인의 재산으로 먹고 마신 거다. 문제는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신 대부분의 비유들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리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충격적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왜 이런 말이 적용이 되지? 그런데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성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셨을 때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즐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바울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목회서신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경고 같은데 실은 지도자들한테, 교회 인사이더 재직들에게 하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을 하지 할 정도로 직설적인 지적들이 많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 착취하지 마라, 한 여자의 남편으로 만족해라, 함부로 남 때리지 말라, 악독하게 분내고 성질내고 떠들고 비방하지 말라.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것도 기성교회 목회자, 장로, 집사들에게 한 말이. 여러분 목회서신을 잘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악한 청지기 이야기가 그냥 가상의 설정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장로님이 그러지?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을지라는 믿을 수가 없어서 고개를 젓는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면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 보고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악한 짓들을 교회 중직자들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무서울 것입니다. 46절 읽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예요. 겉으로는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 악한 종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주인이 그래도 종들 중에서 책임자로 세울 정도면, 집안 살림 경영을 맡길 정도면 처음에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될 것인가. 이 악한 종의 비극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정말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죠. 삶은 생각의 결과죠.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 자꾸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슬금슬금 세상 친구들과 굉장히 많이 사귀게 되고 그리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무섭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악한 종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인이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공격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고 높은 자리로 사람을 시험한다고 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좋은 뜻이지만 자리가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고층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강한 바람을 맞듯이 직분이 올라갈수록 영적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전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자리에 올라가면 안일해지고 자리에 올라가면 남 함부로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해야겠다가 아니라 일단 세상적으로 놀 걸 다 놀고 나서 남은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인간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휴일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포상 휴가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아, 평소 못한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교회에서 구조 활동을 해야지 하십니까? 아니면 아, 어디 놀러 갈까? 그거 생각부터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지고요. 시간적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십중팔구 그걸 죄 짓는 데 씁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보니까 방학하면은 평소에 못한 기도 생활, 큐티 생활 열심히 하겠지 그런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잉여 시간과 돈이 딱 있으면요. 십중팔구 우리는 그거를 노는 데 씁니다. 마귀가 이 점을 악용해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속입니다. 우린 아직 젊고 건강하다. 세상 즐길 거 좀 즐기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된다.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다. 애들 좀 크고 나면, 몸 좀 건강해지고 나면 선교도 구제도 예배도 다 좋은데 내일 하자. 가장 나쁜 도둑이 시간 도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가 바로 시간 도둑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아니더라도 당장 주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상품권도 선물 받으면 유효기간 안에 써야 돼요.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드려야만 한 줄로 믿습니다. 47절 읽습니다. 주님의 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한테 맞는다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서 잘 안 나오는데 많이 맞을 것이다. 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밑줄고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 세월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기본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르고 한 사람보다 훨씬 죄가 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야단을 많이 맞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많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악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악함은 우리가 영적인 사명의 중대성도 알고 영적 시간의 데드라인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리소스를 낭비했기 때문에 악한 거야.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설교 중에 Don't waste your life라는 그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낭비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악하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젊은 날에 한 번은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다가 멕시코 칸쿤이라는 기가 막힌 휴양지를 한 번 또 들린 적이 있대요. 선교 여행도 갔지만 아버지가 좀 여유가 있어서 끝나고 저거에서 쉬고 오라고. 칸쿤에 딱 갔더니 나이가 많은 백발의 부부가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더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십 년 동안 죽어라고 일해서 은퇴하면서 목표가 이런 칸쿤 같은 휴양지에서 커피 마시면서 쉬는 거라는 거죠. 그걸 딱 보니까 자기가 자기보다 한 수십 년은 많은 것 같은 사람들의 인생이 수십 년 동안 죽어라고 일해서 칸쿤에서 커피 마시는 거면 난 지금 벌써 여기 있는데 내 인생을 여기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바다 보면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냐. 이분이 그때 딱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시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악한 종은 시간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함부로 인생을 살다가 파국을 자초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2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평양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진실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실은 영어성경 번역 faithful, 신실하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혜 있고 신실한 사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청지기의 자질입니다. 첫째는 신실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는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북한 아이들이 천천 먹어야 될 때 잘 못 먹으니까 애들이 지금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체력이 왜소합니까? 요즘 한국 중고등학생들도 학원 서너 개 다니느라고 맨날 편의점에서 밥 먹어가지고 아이들이 체력이 형편없어. 우리 부모님들 그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청년이 됐는데 청계산 올라가다 헤헷거려요. 때에 따라서 못 먹였기 때문이지. 교회 지도자들 또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맡겨진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초신자 교육, 성경 속으로 1:1 기독교 에센스 예의비 과정인데 그거 교재를 여러분은 쉽게 쓰지만 만드느라고 몇 년에 리서치하고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영적 지도자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주인의 살림을 총괄하는 청지기가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부지런하지 않은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게으름의 죄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정말 너무나 신실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신실하면서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보면은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야 될 때가 있고 도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밀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당겨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괜찮다고 두리뭉실한 자세를 취하면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영적 질서를 위해서 노라고 선을 그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이 좋은 청지기에게는 그런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모든 것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48절이 특히 도전이 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남의 달란트를 부러워할 때 조심하십시오. 많은 달란트 받은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큰 집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집 청소하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관리비 엄청 나갑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왕관을 쓰려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그것 자체가 규모를 가지고 자랑할 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자문하십시오. 큰 거를 맡겨주신 사람은 큰 거를 경영할 만큼 무게를 짊어지고 더 땀 흘리고 더 부지런하게 일할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랑 두 달란트 받은 종을 동등하게 대우하세요. 토시 하나 안 남기고 동등하게 대우하세요. 다섯 달란트 종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두 달란트 받은 종이 두 달란트 받은 것보다 더 칭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은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여기에 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 작게 받은 거 그렇게 컴플레인하지 말고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기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영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너무 정신없이 함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경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